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는 전체적으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불렀던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는 시민권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어 봐야 합니다. 이쪽 지역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는 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부터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지중해 쪽으로 불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을 전할 때는 호숫가에다가 배를 대고 전한다든지 평지에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오후에 늦은 시간에 올라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실 때 확성기가 없어도 마이크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능력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병든 자들이 이미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어요. 무리란 군중을 말합니다. 군중은 제자들과 달라요. 오늘 그 따르는 무리와 제자가 함께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왜 굳이 산에 올라가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듯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오버래핑 시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무리와 제자가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카일 아이들만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를 늘 자문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팬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제자로 쫓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그 표현이 마태식 표현은 무리와 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관심이어서 무리 속에 섞여서 그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인생 전부를 드리려고 쫓아가느냐, 그게 분명히 우리가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실 때 무리가 앞에 놓여 있지만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끝까지 나를 따르려거든,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너희들의 머릿속에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천국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메시지의 골자도 복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는 복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틀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한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복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것으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 천국 대헌장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예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는 이 복의 여덟 가지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얻는 여덟 가지 노하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복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복에 대한 목마름은 결국은 인류의 타락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복을 주셨는데 더 많은 복, 또 다른 복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다가 인간은 결국은 홍수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이고 바벨탑의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새롭게 다시 주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교육을 시킨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주느냐면은 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부르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어서 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그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이 세상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복의 기준을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복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영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복이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돈 벌고 자리 높아지는 걸 복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인기가 높아지고 학식이 높아지면 복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오늘 이 네 가지 복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바뀌어야 하는 복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복이에요. 지금 오늘 말하는 이 복은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복이라고 알 수도 없고 복이라고 추구하지도 않을 복이에요. 따라서 이 복은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추구할래야 할 수도 없는 복이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받아들일 수도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란 새로운 인간 창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조나 개혁이나 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개혁하고 개선해도 이런 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진실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이런 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 다 심령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지만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목말라야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심으로 매어 달려야 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손해를 봐서 무슨 눈물이 나고 슬퍼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애통함,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지 않는 애통함,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애통함, 온 열방이 예배에 이르지 못하는 애통함, 이런 애통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36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애통하는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복이 이런 복이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서 시냇물이 흐르듯 흐른다고 말합니다. 무슨 내가 뭐 손해를 봐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자리에 쫓겨나서 우는 게 아니라, 126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 울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일로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 받은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닙니까? 우리가 뭘로 애통하자는 겁니까? 뭐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해서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입사가 안 됐습니까? 그런 애통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완전히 파멸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손길에 의해서 이 사회가 조직적으로 파괴되고 있지 않아요? 이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고 있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금 치명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니에요. 따라서 애통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없이는 이 상황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슨 백신이 나온다고 회복될 것 같습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회복될 것 같습니까? 더 큰 재난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 딱 하나,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온유란 능력이 없어서 그냥 비굴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지만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힘을 절제하는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온유해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화냈다고 한번 야단 맞긴 하지만 어쨌건 이 온유함이란 건 이 땅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부동산 뭐 투기한 사람들 다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유업을 말씀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늘 뭐 굽신거리고 다니는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온유함이 있을 때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겠다. 나는 하나님으로 차고 넘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복이야말로 진실로 진정한 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흘러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성품과 이 놀라운 인격이 변화되면 우리는 이웃과 어떤 관계로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7, 8, 9, 10절이에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드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세상이 안 됐어요. 그래야 세상이 안 부러워요.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러운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하다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저렇게 뭐 정권을 잡았다는 사람도 불쌍하고 무슨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정말 불쌍하고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거예요. 강팍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마음에 무슨 쓸데없는 이런 허잡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가득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는 깨끗한 유리, 투명한 유리처럼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참 하루 종일 그 유리 위에다가 덧칠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의 덧칠을 걷어내야, 기도로 닦아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갈등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갈등 가운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 이 땅에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갈등과 분쟁과 죄악 가운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가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자. 그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란 말이죠. 말은 복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그 얘기에 관한 것 아니에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당당하게 정말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너희가 비난을 받을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라. 나를 따라가는 길이 결코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박해를 받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래야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즐겨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칭찬받고 나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욕도 좀 먹어야죠.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다가 욕먹을 수 있죠. 하나님께 일하다가 욕먹는 그게 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겪는 손해가 있다면 그게 상급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때문에 겪은 박해가 있다면 그게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상급 받는 사람도 가만 보면 지금 다 어디 지금 박해받는 나라에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펼쳤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그곳에 상급이 있지. 이거 성경을 펴서 읽거나 마나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에 이게 무슨 상급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급이란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 겪는 삶을 살아라. 그게 빛과 소금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라. 자, 그게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사회 근방에 가면 암염들이 많은데 암염은 되게 염분을 추출해내고 나면은 그냥 나머지는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맛을 뽑고 나면은 그 암염은 뭐 그냥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로 치면 아마 뭐랄까요. 연탄 떼고 나면 연탄 재를 다 버리지 않습니까? 연탄 다 태우고 나면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재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바닷가에서 소금을 얻지만 그쪽 지방에서는 암염이라고 바위 틈에서 소금을 뽑아 쓰기 때문에 소금길 다 뽑아놓으면 다 버리는 거죠. 소금의 가치는 짠 맛이, 맛에 있는 거지 소금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맛은 짠 맛, 세상을 맛깔스럽게 하는 것, 내지는 소금이 그 당시에는 전부 부패를 막는 거 아니에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부족한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세상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세상을 타락하지 않도록 소금을 쳐놓았는데 소금이 이게 짠맛을 잃어버린 게 문제다 이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제자들을 불러서 짠맛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짠맛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 아닙니까? 뭐 지금 우리가 밟히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짠맛을 잃은 나를 생각해 봐야지 왜 교회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 말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다른 종교에서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소금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한테 소금이 되려고 요구할 뿐이지. 사실은 뭐 교회만 놓고 왜 이러냐. 교회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금이니까 짠맛이 있냐고 묻는 것이죠. 4, 5,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라. 너희들은 소금이 될 거야. 애를 써봐. 빛이 날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복이라고 규정하시면 우리를 제자라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우리는 그 순간 소금이요 빛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면 소금이요 거듭나면 빛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빛이 되려고 노력하겠죠. 그건 도덕과 윤리 차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도덕과 윤리도 사람을 조금이나마 조금 낮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처럼 과감하고 이처럼 혁명적이고 이처럼 불가해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이런 선포나 명령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가 돼 있다고 주님께서. 그러나 어쨌건 너희들이 제자로 나를 따른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너희들이 살겠다면 너희는 소금이어야 하고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체성은 확연히 구분된다는 거죠. 따라서 소금은 녹아야 하고 불은 빛은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하늘 그대로 있으면 뭐 그뿐이라는 것 아닙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 녹지 않으면 그 소금 그대로 없죠. 뭐. 그러나 그 소금을 누가 진열장에 두어들려고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뿌려서 녹이려고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초를 장식용으로 요새는 많이 쓰지만 그러나 초는 태워서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이외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요새는 뭐 타진하고 전부 그냥 초를 콜렉션하듯이 모아놓고 전부 다 그냥 초의 본래 목적은 상실되고 콜렉션용이 되고 말았죠. 어쩌면 교회는 이 땅에서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콜렉션처럼 진열장에 들어가 있는 초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처럼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빛처럼 어둠을 쫓아내고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란 이런 존재다. 이런 정체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천국 대헌장은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억울하면 안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면 안 가면 돼요. 제자 흉내만 안 내면 됩니다. 그러면 왜 소금이 짠맛을 잃었냐고 비난받을 일도 없고 왜 빛이 가물가물하느냐고 비판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입에 들먹이니까 뭐 제자인 척 하니까 목사나 장로라고 하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부담이 결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고집으로 살면 절대로 소금 흉내만 냅니다. 내 노력을 하면 절대로 빛이 가물가물해지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소금이 되실 것이요 빛이 되는 줄로 믿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는 들어와 있는데 살아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안 되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되는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되는 채 하는 사람들 가장 싫어하십니다. 안 될 때 주님께 엎드려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엎드려 펑펑 울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길도 없고 믿을 길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빛이요 소금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소금 되시고 빛 되심을 세상이 맛보아 알게 하시고 눈으로 뜨고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녹아버리신 주님,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에 빛되고 소금되게 하심이 오늘 하루 걸어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